시한 광고 시간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지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촉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합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주를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멘. 사람 인생이라 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하나의 위장술이죠. 위장술. 6.25 때 대륙군들이 폭격할 때에 그 대포가 있는지 아니면 부대가 있는지를 뭐 알아보기 위해서 위장막을 이렇게 칩니다. 마치 여기는 수풀이다. 여기는 나무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위장하듯이 인생이라 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들어지 할지라도 자기의 본 것으로 용수철처럼,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급속하게 다시 먼 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길게 쭉쭉 늘는다 할지라도, 한번 놔버리면 다시 탱! 하고 쏙! 자기 본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사치와 부를 누리느냐, 라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마치 뭐보다 못하느냐 하면은 엄마 배수에서 태어났다가 낙태해가지고 유산해가지고 엄마 배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아이보다 못할 지경이니까 도대체 우리의 그 저 인생 살이 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구적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래 산다, 여러 가지 유명한 오래 산 사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사람은 969예요, 969. 여기서 969. 예. 그만큼 오래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까지 늘립니다. 천년의 갑주를 산다 할지라도, 예, 천년의 갑주를 산다 할지라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배 안에서 그냥 생겨났다가 사그러져 버린 그 아이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나나한 모습을 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왜 자꾸 그걸 자꾸 놓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지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생이 사는 게 고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걱정입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을 잡고 살면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살려고 살라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내 고향 찾아가리 이런 마음으로 죽기 위해서 살면 끝까지 그러한 인상에 묻어있는 먼지 같은 것은 크게 그 무거운 짐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태어나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손해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수지 맞는 장사예요. 잃을 게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잃을 게 없는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험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남들처럼 되지 못하면 마치 인생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런데요. 저는 성경의 본문에 참 많은 말씀 가운데 속이 시원한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 5장 27절 이렇게 29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방금 이 말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긴 문장을 다섯 자로 저는 줄여서 생각을 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다섯 자가 뭐냐면 멀리 못 간다. 멀리 못 간다. 예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백날 욕해라. 삐져 교회 안 나온다고 좋아 좋아 뭐 해서 뭐 멀리 못 가요. 가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의 기다림 바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런데 이 이사야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은 그걸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죽은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여기 이사야 보면 이래서 땅이 이게 그 뭐라 할까요? 이래 보면 되죠. 5번기인데 사람이 바깥에서 문을 여는 5번기 아니고 5번기 자체가 이렇게 나중에 다 익으면 서서히 내놓는 5번기라고 땅이 시체 두 마리 내놓는 거예요. 나 땅이 우리는 죽으면 땅으로 무덤 속에 이렇게 묻혀서 안 보이게 하는데 위에 덮치가 안 보이게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기해서 안 보게 덮고 심지어 저 경주 같은 데나 저런 데가 부여 같으면 봉토를 꽉 대가 산만큼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해도 도구를 방지하게 해서 그렇게 해도 땅이 말이죠. 땅의 본성상 여기 있나이다 하고 구름 타고 재림한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주님 앞에 땅이 계속 그냥 있지 못하고 그 죽은 자들을 하나하나 진열하고 배열하고 배치된 대로 이렇게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동 시스템으로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멀리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려고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정신 쏟지 말고 정신을 이제부터는 반대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 여기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주의 의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쓴 어떤 글에 하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힘들어서 기도한 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여 글을 썼어요. 기도하는 가벼움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슬슬 되죠. 기도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백수로 살다가 죽으라 하면 엄매 기분 좋아 이렇게 되고 열심히 의학 공부해가지고 의사되고 죽으라 하면 힘들어 죽겠다 이 되는 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 안 웃은 모양인데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 그냥 죽으라 하면 엄매 기사라 이랬는데 판사 판사짓 하다 살아가면 그건 뭐야 힘든단 말이죠. 살고자 하니까 힘 안 드는 것도 힘들게 되고 죽고자 하니까 힘든 것도 힘 안 드는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왜 지금까지 견제하고 유지하고 지금 살려두느냐. 그 의미를 내가 낙을 보겠다는 식으로서는 그런 식으로서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찾지 마세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 오늘 보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살아면서 돈 벌이고 살아면서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못 살았다 살았다 못 살았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논쟁 자체가 원래 우리 인생에 담기서는 안 되는 그러한 논의들이다 말이죠. 그런 논의들 그러한 잡생각들인 거예요. 잡생각들. 우리 인생은 딴 것이 덮쳐야 되는데 쓸데없이 나는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훌륭하니 대단하니 상 받았니 어떻게 훈장 받았니 이런 것들로 채운다면 그것은 너 기부해야 되는 기본 바탕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엉뚱한 것을 그것과 이렇게 결합시킨 게 안 되니까 저도 성도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이 전도서라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또는 다윗의 아들이 뭐 왕이 죽을 줄 있으니까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다윗 이런 사람은 인생을 볼 때에요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 그냥 죽이기 나지 자살하자 이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의미 말고 다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된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살아있기에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단이 있어요. 이름이 그냥 밝혀요. 이단이 한국교회 목사를 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목사? 그까지 그 교회 하나 깨차고 평생 동안 생계비 뽑아내는 놈들 아니냐. 말이 맞거든. 교회 하나 깨차고 평생 생계비만 뽑아내기를 생각하는 그 인간들. 난 그 이단이 놀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하든 설교하든 거기서 뭘 뽑아내냐 하면 교회 하나 깨찾고 생활비 뽑아내는 것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모든 신학과 모든 이론이 거기다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봤는지. 그 이단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예수님한테 언제 찡찡대지 말고 이제 독립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예수처럼 되면 되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되고 나는데 또 왜 예수 자꾸 기대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다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사는 건데 그 사람한테 그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게 뭐 수지났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했는데, 성경도 보지 마라, 이제. 이제 새 사람 됐는데 성경도 보지 말고, 성경도 수준 낮은 인간들, 그 초짜 인문서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네가 살아가는 게 성경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을 적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독립.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되라 했는데, 와, 신 안 되고, 맨날 예수와 붙들고 있느냐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나간다면, 한국의 목사들이, 모든 하나님 목회가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설교 해석을 좀 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귀도 알잖아요. 마귀도 안다고.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안 돼. 니 누구냐 했단 말이에요. 이 마귀도 알아요. 이단덕도 뭐라 눈치 챈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면 거기 인생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9장 4절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약간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너가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너의 어려움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아 제발 이 착각 좀 헤매서 나오라 말이죠. 너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자에게 남긴 맹세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내는데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나옵니다. 그 보내는데 그럼 이스라엘을 왜 보내냐? 어렵지 않은 이스라엘을 왜 보내느냐?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에 추방되어야 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더 어렵다든지 더 선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인간의 그 가치와 의미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어렵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또 동일하게 어렵지도 않는 자들을 추방하시고 그 빈자리에다가 그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내가 이 천국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 구절에 6절만 나와요. 나는 목이 고등뱃습니다. 나는 교만하고 나는 내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때려 죽어도 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고 나만 챙길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내 것만 최우선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목이 고된 백성이다. 저는 그거 목을 기부스했다고 하는데 목이 기부스하면요 거기에 모습입니다. 빳빳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도 거기 안 숙입니다. 기부스했는데 왜 거기 목이 안 꼽혀지는데 뭐. 그니 그 정도로 착취밖에 모르는 인간을 집어넣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의 땅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교만보다 더 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장점은 키우고 약점은 덮어버립니다. 그 장점이 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돌아오거든요. 입사 면접 보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저는 부족한 사람 안 쓴다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사람 쓰지를 않아요. 나는 뭐, 워드가 1급이고, 뭐, 영어 해야도 되고, 일본어 해야도 되고, 난 토플이 100점 만점에 900점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충성을 다하려고 왔습니다.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기사 충성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월급값 이상으로 몇 배나 네가 돈벌이 할 수 있는, 돈벌이 해줄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쟤는 한번 써보시고, 그럼 돈벌이 안 되는 건 저를 내보내도 좋습니다. 이러한 들이대는, 이런 막무가내 들이대는 것이 있으면, 그럼 그 들이대는 사람이 한 천명 같으면 뽑는 사람 10명이거든요. 들이대는 천명 가운데 10명 뽑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지원했는데? 집에서 그냥 놀지. 왜 지원했겠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가치를 모아서 거기에다가 두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하실 때 아침 10시에 그냥 놀고 있는 놈들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왔고 12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 뽑았고 오후 2시에 놀고 있는 사람 뽑았고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사람 뽑았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입각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 권사님은 몇 시에 뽑혔습니까? 김 집사님은 언제까지 놀았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언제까지 놀다가 뽑혔습니까? 저는 50대까지 놀다가 뽑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70대까지 실컷 놀다가 70대 뽑혔습니다. 뽑아준 사람의 능력과 공로는 언제 그 빛이 나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뽑아줄 때 가장 뽑아준 사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 포도원 비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뒤에다가 붙인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 원칙이 교회에 그대로 눅눅히 남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자신의 가치라는 걸 찾을 길이 없고 뽑아준 주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너를 이 약속의 땅에 보내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잘했다,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차단 없습니다. 평가할 그것도 우리는 필요 없어요. 잘 살아도 못 산 것이 되고, 못 살아도 못 산 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살고자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자 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깜깜 한번 잊어버리지만, 10편, 90편, 10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 능력을 하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평생을 살면서, 80평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은, 수시로 주께서 우리 죄악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퍼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살려고 살지 말라고. 네가 인생이 존재한다는 가치는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는 죽게 돼 있고 그 죽는 너를 어떤 의미 때문에 언약의 가치 때문에 살려다 왔는데 자꾸 너는 더 죽은 것을 어찌든 억지를 부리고 살려고 하니까 내한테 억지가 되고 수고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이 말씀은 네가 100년에다가 꼽을사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너 뜻대로 될 수 없는 인생을 네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놔주세요. 항상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생각해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까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면서 제가 우산을 썼습니다. 우산을 쓰면서 생각한 것이 이 우산은 항상 우산은 한 사람용이에요. 남들이 같이 쓰면 양쪽에 비 맞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쓰면 두 사람 쓸 수 있어요. 큰 우산은. 우산은 일회용이지만 가끔은 같이 쓸 수는 있지만 나라는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내 수고와 슬픔을 누가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할 수 없는 게 맞는데 대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대신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몰랐어요. 10살 때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을 보여주니까 너를 대신하여 죽었은지 이제 너는 네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확정된 채 태어나야 됐고 확정된 채 죽은 걸 알죠. 주님께서 대신 살려주시고 대신 구원해주시고 영생 주시는 인생이라면 세상적인 그러한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자랑으로 여러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자주 우리가 놓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살다 보니까 주님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필요치 않고 던져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살고자도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지금부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해